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에 대한 배심원들의 최종 평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서 무장하지 않은 흑인을 백인 경관이 총격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미 연방수사국이 직접 사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텍사스주 연방판사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거부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다음 주면은 꼭 2주년이 되는데요. 당시 3명이 사망하고 260여 명이 다친 이 테러 사건이 지난 2001년에 9월 11일이 발생했던 테러 사건 이래 가장 큰 테러 행위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내려졌죠.
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의 용의자인 조하르 차르나예프에 대한 이 배심원들의 최종 평결이 이곳 시간으로 오늘 8일 내려졌습니다. 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을 맡은 12명의 배심원들은 이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적용된 모두 30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 조하르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는요,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조하르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겠네요.
예, 물론입니다. 조하르에게 적용된 30개 혐의 가운데 17개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최소한 종신형을 적용할 수 있는 죄목들이었습니다.
네.
때문에 이 배심원들이 이 가운데 하나라도 유죄를 내리게 되면 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건데요. 배심원들은 조하르에게 내려진 대량살상무기 사용 모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 폭탄 테러 모의, 공공장소에서 폭탄 테러 자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혐의들은 모두 사형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배심원 평결 작업이 어제부터 시작했죠.
예, 그렇습니다. 7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은 어제 오전부터 약 11시간 동안 모두 30개 항목에 대한 평결 작업에 들어갔었는데요. 이 법원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오늘 법정에서 조하르는 이 무표정한 표정으로 배심원 대표가 평결을 읽어내려가는 걸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결국 배심원들이 검찰 측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자, 이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을 입증할 증인들이 많이 출두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재판은 지난 3월 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계속됐었는데요. 예, 검찰은 줄곧 이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이슬람 급진주의 사상을 신봉하는 테러주의자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보다 자신의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예, 이 기간 동안에 검찰은 모두 92명의 증인들을 불러서 이들의 증언을 청취했고요. 더불어서 현장 사진, 관련 동영상, 사망자 부검 결과 등을 재판 자료로 제시했었습니다. 예, 반면에 변호인 측은 연방수사국의 사진 전문가 한 명을 포함해서 4명만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네, 이 사실 변호인 쪽에서는 그동안 사형만은 면하게 하려는 입장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난 7일 최종 변론에서도 변호인단은 조하르 차르나예프가 이 범행에 전적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형 탐해를 한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변호인단은 형인 탐해를 한이 보스턴 폭탄 세러 사건을 주도했고 조하르는 그냥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형의 영향을 받아 이 테러에 가담한 것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네.
예, 사건 당시 26살이었던 타메룰라는 이 도피 중에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이 도주하던 동생이 몰던 자동차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30개 항목에 대해서 모두 유죄 평결이 내려졌는데요.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예, 이제 배심원단은 형을 정하기에 앞서서 다시 증언을 청취하는 2차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 배심원단 역시 이번 평결을 내린 사람들로 꾸려지게 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남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난 4일에 무장하지 않은 흑인을 백인 경관이 총으로 쏴서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요. 또다시 인종 갈등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이 사건의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네요.
네, 미국 연방 법무부가 이곳 시간으로 어제 7일 FBI가 흑인 월터 스컷이 총격 사망 사건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서 FBI가 법무부 산하의 시민권 부서와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연방 지방 검찰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네, 그러니까 월터 스코치의 이 총격 사건이 연방 수사 당국까지 나설 정도의 큰 사건이라는 얘기인데요.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4일인 토요일 미국 남동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노스 찰스턴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내를 순찰 중이던 마이클 슬레이거 경관이 이 꼬리 등이 깨진 메르세데스 벤츠를 발견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차 안에 타고 있던 50세 흑인 남성 월터 스컷이 갑자기 달아나서 이 슬레이거 경관이 쫓아가면서 권총을 발사했고요. 총에 맞은 스콧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이 슬레이거 경관이 정당하게 공권력을 사용한 게 아닌가 보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격자가 총격 당시를 담은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하면서 큰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동영상에는 도망가는 스콧의 등에 슬레이거 경관이 8발이나 총을 연달아 쏘는 장면이 나와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이 동영상에는 또 이 총을 맞고 쓰러진 워커 씨에게 슬레이거 경관이 수갑을 채우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잉 대응을 했다는 얘기죠.
예, 숨진 워커 씨는 당시 경관을 위협할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슬레이거 경관의 주장은 뭔가요?
예, 슬레이거 경관은 이 스콧에게 전기 충격기를 쐈지만 정지하지 않아서 권총을 발사했고요. 더구나 워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기 충격기를 빼앗으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이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동영상은 슬레이거 경관이 총을 쏘고 난 뒤 자기 근처에 떨어진 전기 충격기를 쓰러져 있는 워커 곁에 가져다 두는 것 같은 장면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응급조치는 없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슬레이거 경관의 주장과 동영상의 내용이 다른데요. 경찰 보고서에는 이 현장에 달려온 경관들이 스콧에게 심폐소생술과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동영상에는 경관들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 어제 노스 찰스턴 시 당국이 슬레이거 경찰을 이 살인 혐의로 기소를 했죠.
네, 키스 서메이 노스 찰스턴 시 시장이 어제 저녁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마이클 슬레이거 경관을 살인 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메이 시장은 잘못은 잘못이라면서 나쁜 결정을 내렸다면 이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유죄가 인정되면 슬레이거 경관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노스 찰스턴 시가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제법 큰 도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노스 찰스턴 시는 약 10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지난 2007년에 미국 법무부가 수집한 자료를 보면요. 주민의 47%가 흑인이고요.
네.
예, 37%는 백인입니다. 또 경찰관의 80%가 백인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전체로 놓고 보면 이렇게 경찰관이 누군가에게 총격을 가한 게 올 들어 11번째라고 합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인데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라 할 수 있는 이 이민 개혁안이 이 오늘 연방법원의 판결로 제동에 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텍사스주 법원이 미 연방 법무부가 요구한 이민 개혁안 중지 명령 긴급 유예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 유예 조치가 중단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을 연방 법원에서 중재시킨 꼴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네, 판결을 내린 판사는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의 앤드루 헤이넌 판사인데요.
네.
예,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왜 긴급하고 또 즉각적으로 이행돼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정에 앞서서 헤이넌 판사가 지난 2월에도요, 같은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일시 중단을 하고 하라고 판시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판결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2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는 대한 이 판사 입장을 명확하게 내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지난 2월에 헤이넌 판사의 결정에 놀란 이 오바마 행정부가 법무부를 통해서 법원 명령 이행에 대한 긴급 유예 요청을 한 건데요. 헤이넌 판사가 오늘 이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한 겁니다.
네. 자, 지난 11월에 발표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이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있는 게 골자인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불법 체류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이 불법 체류 청소년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예, 헤이넌 판사의 명령으로 이 시행을 잠정 연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헤이넌 판사가 다시 법무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네.
예,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상급 법원에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이민 개혁안이 시행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물론 이번 이민 개혁안에 기대를 걸었던 불법 체류자들도 아주 당혹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오바마 정부가 이미 항소 법원에 제소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 판결에 앞서서 긴급 유예 요청 당시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항소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법원에서는 오는 17일에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